한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날씨, 쾌적하고 선선하고 뜨겁지 않은 날씨 속에서 보령 국내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아직 피로가 많이 안 풀리고 여기저기 몸이 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로가 안 풀릴 때는 또 선교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일 또 의성팀과 함께 경북 의성으로 떠나게 되는데 비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던데 또 비 오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남은 번님들도 우리 의성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하는 세 가지 착각, 정보, 자유, 정체성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고백합시다.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는 번님을 보고 번님을 사랑합니다. 차마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이 잘 안 나오면 반대쪽 보고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번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 어떻게 보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들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31절에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믿고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 이르러서는 그들 마음에 일어나는 분을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은데 오늘 본문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지?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지?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뉴스나 미디어에서 접할 때 참 입에 담기 힘든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강단에서 외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산 목회자들의 이야기, 어떤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이야기, 헌금, 이 교회 재정을 횡령하고 막 세금을 탈루했다라는 이야기, 권력을 남용하고 교권을 또 오용하고 교회를 세습하고 그런 이야기,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랑 없는 정죄와 혐오의 모습들, 진리를 명분으로 어떤 특정 집단들을 배척하며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모습들, 우리 그런 모습들 볼 때 야,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남 얘기 같으니까 좀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중 생활형 신앙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흔히 분쟁이 일어나는 자리가 몇 군데가 있어요. 식당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굴 붉어지는 경우가 있고, 교회마다 주차장에서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차를 안 가지고 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은혜 받고 막 나왔거든요. 근데 차 빼다가 차 댄 사람들하고 막 서로 뻔히 성동 거 아는데 차를 뭐 이렇게 대냐는 둥. 굉장히 이중적이죠. 좀 전까지 할렐루야 이러고 나왔는데, 또 뒷담화형 크리스찬들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다른 거예요. 인스타를 보면 이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 그냥 홀리 홀리 말씀 항상 써 있고 은혜 받은 거 써 있고 기도한 거 수련회 간 거 써 있고. 근데 인스타를 안 보고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보면 막 그냥 남 험담하고 막 누가 어쨌네 저쨌네 정죄하고 뒷담화형 신앙인들이 있어요. 정직 결여형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하는데 기독교인 중에도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시험을 보는데 기독교인인데 부정행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숙제를 냅니다. 레포트를 내는데 기독교인인데도 베껴서 내요. 표절한다고. 정직 결여형 크리스찬들. 무관심형 크리스찬들 많죠. 어려운 친구들, 소외된 사람, 뻔히 보고도 외면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위기 회피형 크리스찬들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인인 것을 드러냈을 때 이점인 경우도 있지만 신앙인인 걸 드러냈을 때 손해보거나 내가 위기를 만나는 상황들도 살면서 만나죠.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 신앙을 감추거나 부인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이러니까 남 얘기가 아니게 돼버리죠.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당시 유대인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 싶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진짜 믿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께 돌을 들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정작 사실은 믿지 않았으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다 그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안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착각의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러한 착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드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정보를 진리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GBS 모임도 안 빠지고 수련회도 매번 가고 말씀 묵상 스케줄에 맞춰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가 아닌 겁니까? 여러분 정보랑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게만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진리인지 단순한 정보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하면. 와, 독특한 표현이에요. 주님 말씀에 거하면, 말씀에 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메노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또 머무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보령에 우리가 이제 그 농사일을 도우러 갔다 왔는데 보니까 거기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갔기 때문에 거기도 보니까 논을 보니까 다 평지에만 논이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 땅이 그냥 쭉 뻗은 평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경사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논농사를 다 평지에서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경사진에다가도 논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는 이게 그 논의 형태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다 배웠죠. 뭐 어떤 논이 있죠? 계단식 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계단 모양으로 우리 이제 다랭이 논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논 얘기 하기 전에 모를 심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위해서 이제 물을 대거든요. 근데 저 지금 그림에 나와 있지만 저 큰 논에다가 물을 대려면 물을 얼마나 많이 부어야 되겠어요? 그럼 가장 높은 데다가 이렇게 물을 끌어다가 제일 위에 있는 계단 높은 논에다가 물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콸콸콸 채우면 물이 쫙 흘러서 아랫단 내려가면서 쫙 적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랭이 논에 물을 대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 얼마나 많은 물을 대면 그 논을 다 적실 수 있을까요? 뭐 엄청나게 많아야겠죠. 양을 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야 되는데 사실 물에 얼마나 많은 물을 채우느냐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각 계단의 논에 물고의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고가 없으면 위에서 아무리 많은 물을 그냥 강물을 갖다 끌어다가 부어도요, 물이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흘러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물이 그렇게 스치고 지나가 버리기만 하면 모가 뿌리까지 내리는 논으로 준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물고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논 안에 물을 가두고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해야 뿌리 내리게 하는 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표현이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어떤 종교적인 정보가 쏟아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논이 적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이 논 안에 머물러야 뿌리까지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그냥 양으로 막 콸콸 흘려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표현처럼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진리로 우리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물꼬를 막고 며칠씩 내 마음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그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머물지 않는 진리는 다 흘러가 버려요. 이런 머무는 진리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몇 회 하면 신앙이 깊어질까요? 암송을 몇 구절이나 하면 신앙이 깊어질까요? 설교를 몇 편이나 들어야 신앙이 깊어질까요? 뭐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들으면 물론 깊어져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 일터에서 억울한 일 당하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을 만나죠? 그때에는 그 많이 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화부터 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머리에 든 말씀과 몸에 뵌 말씀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요즘은 요리 레시피를 검색하면 뭐 굉장히 좋은 레시피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줄줄 외워가지고 나 다음번에 수련회 가면 우리 가족 수련회 가면 내가 요리해줘요. 지금 막 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부엌에 가서 보잖아요. 레시피를 많이 외운다고 그 맛을 내는 게 아니죠. 나는 레시피 좋은 거 요리사들 거 다 외워왔는데 막상 주방에 서니까 뭐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들어놨더니 이상해. 근데 같이 온 다른 번님은 뭐 유튜브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는데 대충 만드는 것 같은데 엄청 맛있는 거. 그냥 그 엄마가 끓여준 것 같은 깊이 있는 찌개가 탁 나왔어. 얘 어떻게 된 거냐? 나 엄마 요리할 때 옆에서 같이 도우면서 배웠거든. 이런 영상으로 100번 본 사람보다 이 엄마 옆에서 한 솥 같이 끓여본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죠. 이 아는 것과 손에 베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도 머리에 담는 것에 그치면 여러분 그냥 외우고 있는 레시피일 뿐입니다. 논물이 머물렀다면 이제 그 다음은 손에 배도록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내 삶의 맛이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맛이 나는 진리가 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 박사님들, 신학을 연구해서 이제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죠. 신학 박사님들 중에도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는 무신론자야. 근데 신학 박사예요. 성경 신약학 박사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성경은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성경이 그 사람 가운데 능력으로 전혀 나타나지 못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 모든 신상 기록을 여러분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막 졸업사진부터 시작해서 뭐 학적 기록부, 성적표, 뭐 주민등록, 뭐 이사 이력 뭐 다 모든 걸 다 해서 여러분한테 줬어요. 아무리 많은 제 정보를 여러분에게 준다 한들 저랑 30년 가까이 지낸 제 아내보다 잘 알까요? 그럴 순 없잖아요. 주님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라고 하셨지 내 말을 많이 외우면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죠. 말씀을 많이 외우지 않아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보세요. 나는 그러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나?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나? 손에 배도록 말씀 안에 살아본 사람만이 그 진리가 자기를 자유케 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게 일에 쫓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죠. 오늘 말씀을 좀 들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일 하루만큼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말씀 한 절 읽고 적어도 하루는 그 말씀 한 절을 품고 한번 살아내보는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딱 한 절이요. 딱 한 절. 그 한 절을 종일 여러분 마음의 주머니에 넣고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점심에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날 때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저녁에 들어와서 내일 일을 고민하며 걱정하며 무슨 결정을 내릴까 생각할 때 그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한 절을 여러분 생각을 비추는 등불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 데서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으로 여러분이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 죽이겠다고 돌멩이 집어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는 자가 누리게 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이죠. 자유. 근데 이 자유에 대해서도 자유로움에 대해서도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 밖에 있죠. 예수님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그게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들이 죄의 종이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종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제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종이야? 우리가 누구에게도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자기는 자유인인데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 막 발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유가 가짜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른바 죄의 종의 모습을 하고 있다 너희가. 예수님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며 살아간대요. 근데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거의 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군가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으로 택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주인으로 삼아 사망으로 가든지 우리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자유로 가든지. 여러분 명확하게 아세요? 영적인 세계에는요 중간이 없어요.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선택지의 넓이, 그 폭으로 의해서 우리의 자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아들을 택해서 그분께 매이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게 만들거든요. 예수님 한 분을 택해야 거기서부터 비로소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 같죠. 그런데 무한한 선택의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선택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점심에 짜장면, 짬뽕 뭐 먹을래? 골라봐. 그럼 쉽죠. 짬뽕 아니면 짜장면 금방 대답합니다. 배고픈데 뭐 먹을까? 그리고 이제 배달 앱을 키는 거예요. 그럼 뭘 먹을지 몰라가지고 막 30분 날 망설이는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선택지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묶어놓을 때도 있죠. 근데 이게 점심 메뉴라면 웃고 넘길 일이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 여러분의 진로, 앞날에 대한 문제 다 붙잡고 싶어요. 관계, 여러분 다 붙잡고 싶다고. 즐기고 누리고 즐길 것 다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붙잡으려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못 붙들고 결국은 그 욕망이 끌고 가는 자리로 떠밀려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끄고 싶은데 잘 안 꺼지는 게 있죠. 내일 의성의 국내 선교 아침에 일찍 출발한다 그랬는데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 오늘은 보지 말아야지 이러고 켜가지고 이렇게 쇼폼을 계속 봅니다. 오늘은 제발 안 볼 거야 일찍 잘 거야. 그런데 보다 보면 막 새벽이야. 안 하겠다고 여러분 다짐하고 또 반복해도 안 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끌려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죄의 종이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뭘 하지? 하는 그런 가벼운 망설임 그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욕망에 이끌려가지고 사망으로 향하는 종살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욕망에 이끌려서 이거 택해야 되나 저거 택해야 되나 이거 좋은데 저것도 좋은데 하는 삶이 아니라 완전하게 자유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한 분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하지요. 그럼 나머지는 쉬워집니다. 정작 자유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택하지 않음으로 아무에게도 택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라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끊임없이 두리번거리지만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가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서 사방으로 여러분 마음이 흩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먼저 한 분을 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좀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첫 자리에 모시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진로도 우리의 관계 문제도 우리 인생의 시간들도 거기서부터 정렬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 그 첫 번째 자리를 누구에게 드릴지부터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오늘 이 하루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한마디 고백에서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계획해 보세요. 한 분을 주인으로 택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비로소 진짜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자유란 무엇이든 다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의 넓이가 아니라 한 분을 택해 그 주님께 매이는 그 자리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입으로 외친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죠. 그 주님을 택한 그 선택은 어디서 드러나는 걸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보겠는데요. 세 번째,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착각이 있어요. 이들은 정체성의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의 삶은 없고 말만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딘가에 신상을 쓸 때 종교 그럼 기독교라고 적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손은 듭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한다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대답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라고 그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또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무슨 말입니까? 야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 되는 거냐?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아브라함이 행했던 일들 너희도 행해라. 행함이 없는데 어찌 너희 말만으로 그것이 되겠느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를 찾아온 천사들을 얼마나 환대했는지 몰라요. 막 소도 잡아주고 막 자기 집에 있는 엉긴 저 치즈도 갖다 주고 천사들이 가려고 그러니까 아, 좀 더 쉬었다 가라고 극제 대접합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다면 그러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라. 여기에 두 길이 나타나죠.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길,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서 살아내는 길.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한마디면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 그 한마디로는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예배 때는 저마다 주님이 내 전부다라고 그렇게 뜨겁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전부이신 삶을 살고 있나요? 막상 시험 기간이 되면 주님은 저 뒤로 밀려나 계시던데. 여러분 다 맡긴다고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다 맡기고 살아가십니까? 다 맡겼다고 기도했던 그날도 밤에 그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 살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큐티 하겠습니다. 다짐하는데 성경을 펴려고 앉으면 손에 핸드폰부터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실제 본 모습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말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혼자 있을 때 행동해서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 아이들이 부모가 말한 대로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양이 부모님 말한 모양대로 컸나요? 그랬으면 여기 다 엄청난 분들만 계셔야지. 우리 말한 대로 크지 않아요. 부모가 살아간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을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행동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삶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가 누구의 사람인지 그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에 멋진 신앙 고백 한 줄 올리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보다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 혼자 하는 행동 하나, 여러분 그게 진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린 김에 작은 행동 하나를 여러분 좀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사과하지 못했던 사람, 오늘 바로 한번 사과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정직하게 여러분이 맡은 일 처리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미루었던 연락, 감사의 인사 그동안 하지 않았다면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내는 내 삶의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입으로 외치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착각을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머리에 쌓은 정보를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또 다 가지려는 욕망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또 입으로 외친 말을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죠. 그렇게 착각하며 예수 밖에 있으면서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달라야죠. 오늘 말씀이 결국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 한 절 붙들고 살아내는 것. 두리번거리지 말고 예수님 한 분을 택하는 것. 아무도 안 볼 때 그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때 진리가 여러분을 붙들게 되고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이고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증언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모든 번님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말씀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증명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또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붙들린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지만 전혀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있지는 아니하였는지요. 이제 그런 착각에서 돌아와 예수님만 선택하고 그 예수님 말씀 안에만 머물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 참 제자로 설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사 온전한 예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결단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내는 자로 살기로 나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셔서 능력의 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